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85% 진행된 14일 오전 새누리당은 124석,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국민의당은 39석, 정의당은 5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3당을 합치면 165석에 달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고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예상 밖으로 큰 승리를 하는 등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타이완인 45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샤리엔 주임위원은 12일 핫라인으로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장즈준 주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에 항의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샤 위원이 중국 측이 타이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항의했다며 12일 중국 본토로 37명의 타이완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지난 8년간 양안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해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타이완인 8명이 케냐에서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케냐의 밀국에서 전화 전신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케냐 당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케냐 내무부는 VOA에 이들이 중국을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12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해 지난 1월 전망치 3.4%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도 3.5%로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게 잡았습니다. IMF는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의 피해, 일본과 유럽, 미국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치 위기 상황으로 유럽의 국가주의 활동 증가를 꼽았습니다. 또 오는 6월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무역 반대 발언 등은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각국 세무당국자들이 13일 파리에 만나 최근 문제가 된 조세 회피 문서 파나마 페이퍼스의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주와 영국 세무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회원국이 13일 파리에서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파나마 페이퍼스로 노출된 조세 회피처 재산 은닉, 탈세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당국자들은 특히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자료의 분석과 공유,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조세 회피를 알선해온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고객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우주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국제 우주정거장 ISS 당국자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은 지난 1961년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양국이 견해차가 있더라도 함께 협력해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군 고위 관리는 인도 정보 당국이 파키스탄을 겨냥해 체제 전복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힐 샤리프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은 12일 이웃 국가인 인도가 최근 중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시작한 파키스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북한에서도 농구가 인기 운동 경기 종목이죠. 미국에서 농구는 최고 인기 운동 경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 선수가요, 14일 20년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한다는 소식이 지금 화제입니다. 이 선수는 1978년에 태어난 흑인이고요, 198cm의 키에 69kg의 몸무게, 이런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요. 보통 직업 선수들이 적어도 한 번은 소속 구단을 바꾸는 것과 달리 20년 동안 이 LA 레이커스 소속 선수로만 20년을 꽉 채웠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런 코비 브라이언트의 전설적인 선수 생활과 은퇴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요, 숫자로 그의 기록, 연봉 등을 정리했던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선수 생활 동안 낸 점수가 총 3만 8천 점이 넘고요. 또 커비 브라이언트가 20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6억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올해만도 농구 선수들 가운데 최고 연봉인 2,500만 달러를 받았네요. 자, 또 미국 역대 선수 가운데 50점 이상 점수를 낸 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24경기나 됩니다. 어쨌거나 이 미국 농구 팬들이 이 선수의 마지막 경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념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이 선수의 마지막 경기 입장권이 최저 $650에서 또 많게는 $25,000까지 됩니다. 이 거금을 내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온다는 거죠. 브라이언트 선수 20년 몸바친 팀에 또 한 번의 선물을 하고 떠날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새벽에 그치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바다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9도에서 19도. 개성, 오후에 맑겠습니다. 8도에서 20도 분포. 함흥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9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9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버트 할먼스가 부릅니다. When I'm Gon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9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정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타이완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이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수사당국이 최근 조세회피 문건 유출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해관총서가 수요일에 발표한 이 3월 수출입 동향인데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1608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13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3월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5% 증가한 건데요. 예, 중국의 월별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9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흑자 규모도 300억 달러라면서요?
예, 하지만 이 흑자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반가운 건 아닌데요.
예.
예, 중국에서는 이 성장세 둔화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이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3월의 흑자 규모가 전달에 비해서 다소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아, 중국 수출 실적이 호전됐다는 게 뭐 그런 면에서 좀 다양스럽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최근 중국의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 화에 대한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네.
예, 지난달의 수출 증가는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예,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1.4% 오르면서 이 수요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수출이 증가한 원인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예,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예, 우선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이번 주 초에 이 경제 관련 좌담에서 일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출발이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지난해 3월 수출이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컸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예, 따라서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둔화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런 분석이 더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국 정부 발표를 보면은 지난 1분기 그 북한과의 교역액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을 갖게 하네요.
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 이 강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지난주 이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 목록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요. 1분기 대북 수출이 6억 1천만 달러로 14.7%가 늘었고요.
네.
예, 수입은 5억 9천만 달러로 10.8%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송핑 해관총서 대변인은 이 대북 제재의 집행이 4월 5일부터였다면서 따라서 이번 수치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아, 케냐 정부가요, 자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타이완인들을 아, 타이완이 아닌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이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예, 사건 시작이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당시 케냐에서 타이완인들과 중국인 등을 포함한 중국계 밀입국자 70여 명이 이 전화 전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후 케냐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과 함께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케냐가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만 외교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 타이완인들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게 된 겁니다.
네, 몇 명이나 중국으로 송환됐습니까?
예, 8명이 먼저 송환됐고요. 화요일에 이 37명이 중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올라탔는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이들 중에 15명이 끝까지 비행기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니까 이 케냐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면서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예, 타이완 정부는 이 자국 국민의 중국으로의 이런 강제 송환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비문명적인 불법 납치이자 엄중한 인권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타이완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케냐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예, 케냐 정부 관계자는 타이완 정부와 미리 논의를 했느냐는 저희 VOA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케냐는 타이완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발언을 아끼고 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예, 케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타이완에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예, 차잉원 총통 당선자는 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이 중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만한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번에 타이완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현 마잉주 총통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미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예, 따라서 앞으로 민진당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타이완인들이 이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지난 2011년 초에도 이 필리핀에서 전화 사기 혐의로 체포된 타이완 사람 14명이 예, 중국으로 강제 송환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예, 당시 타이완은 중국과 넉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이들을 자국으로 다시 송환시켰었습니다. 현재 타이완 당국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곧 중국에 파견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파나마 조세 회피 폭로 문건 관련 후속 보도인데요. 아, 파나마 수사당국이 관련 법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하죠?
네, 파나마 수사당국이 이번 폭로 사태의 진원지인 법률회사 이 모세 폰세카 본사를 화요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예, 파나마 검찰에 따르면 이 수색 당시 별다른 충돌이나 방해는 없었고요. 검찰은 이번 수색의 목적이 언론에 폭로된 불법 행위에 관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압수한 문건의 분석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나마 정부가 이번 폭로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네요.
네, 파나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주에 이 폭로 사태가 불거진 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 정부나 수사기관의 관련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예, 파나마 정부의 이런 신속한 조치는 금융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각국 정부가 또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46개 회원국이 수요일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파나마 문건으로 노출된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과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네.
예, 앞서 이 센터 관계자는 전례 없는 국제 공조 세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여러 국가가 각각 가진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아직 공식적인 합의 내용에 관해서는 발표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자, 파나마 페이퍼스가 어떻게 폭로됐는지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번 문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G2 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건데요.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인 이 모색 폰세카에서 지난 40여 년간 작성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고요. 세계 21만 5천 개 기업과 14,000 명 개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예, 차이퉁은 워낙 방대한 양이라 혼자 처리하기는 불가능했고요. 이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보냈는데요. 이후 전 세계 80개국 400여 언론인이 참여해서 이 자료를 분석했고요. 1년여 만인 지난 3일부터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자료에 전 현직 세계 최고 지도자하고 친인척들의 이름도 대거 나오고 있죠?
예, 특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의 이름으로 2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 서방의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3명의 자녀나 또는 친인척의 이름이 문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 당국은 지금 인터넷 등에서 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뉴저지 판사가 테드 크루즈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비롯한 대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금융구유제 당국이 5개 은행의 정리 의향서를 거부했다는 소식.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논란 많은 성소수자 차별법을 일부 수정했다는 소식 이렇게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9일에 이 뉴욕주에서 또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뉴욕주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 지난 5일에 열린 이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크루즈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뉴욕주에서는 지지율이 이 케이식 후보에게조차 밀리는 상황인데요.
네.
이 크루즈 후보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뉴저지 판사가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미국 헌법에 따른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6월 7일에 열리게 될 뉴저지 예비선거에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 헌법에는요, 태생적인 미국 시민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크루즈 후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 쿠바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캐나다와 미국 이중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또 바로 그런 점을 들면서 이 크루즈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크루즈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이 몇 차례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소송은 이 뉴저지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건데요. 담당 판사는 크루즈 후보의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뭐 하지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이 킴 과다노 뉴저지 부지사가 법원 결정을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올해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네, 라이언 하원 의장은 화요일 워싱턴 DC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 do not want nor will I accept the nomination for our party.
네, 공화당 후보 지명을 원하지도 않고 네.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미 지난해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뒤에도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 라이언 의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화요일 12일에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건데요.
네.
이 라이언 의장은 이런 억측이 난무하게 놔두기엔 하원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이언 하원 의장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게요.
네.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못할 그 가능성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려면 좀 벅찹니다.
네.
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60% 이상 지지율로 승리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자 2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어떤가요?
더 힘듭니다. 이 앞으로 90% 이상 지지를 얻어야만 이 과반수 대의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남은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 아무리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고 해도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아무도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당 지도부가 중재를 해서 특정 후보를 내세우는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방식이 불공평하다면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또 가장 많은 대의원을 모은 후보가 지명돼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도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공화당 경선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자신은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라이언 의장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네.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이 지난해 그 연방 하원 의장 자리도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이 공화당 내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자 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두고 볼 일이란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Living Wills, 이러니까 정리의향서를 제출한 금융기관 8군데 가운데 5군데가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수요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5군데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리의향서가 미흡하다면서 이를 다시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리의향서라는 게 뭔가요?
네, 영어에서 이 will이라고 하면은 유언을 말하는데요.
네.
이 living wills, 그러니까 정리의향서라면 금융기관이 남기는 유언장,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금융기관이 사람도 아닌데 네. 유언을 남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정리의향서는 어떤 금융기관이 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서 파산해야 할 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 있게 파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리의향서는 기업이 파산할 때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다른 말로 말해서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할 것인가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이 기업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꼭 제출하도록 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2010년에 통과시킨 도드 프랭크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도드 프랭크법이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혼이 난 미국의 그 의회가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정리의향서는 금융위기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08년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 많은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 큰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 즉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렇게 공적 자금 이 투입되는 걸 보고 또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서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제해 준다면서 이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마 불사의 신화가 여기에 적용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기관이 망하는 것을 이 중앙 정부가 살려준다는 것이 바로 이 대마 불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대마 불사 원리가 미국의 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적용됐던 거고요. 그러자 이에 맞서서 2010년에 이런 정리의향서 조항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리의향서는 앞으로는 대마불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의 이 장차 망할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식으로 이를 수습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라고 요구해놓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기존 계획에 따라서 뒷수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 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다가 이 전체 경제에 혼란을 주고 이 결국 공적 자금을 들이는 일을 없애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정리의향서를 퇴짜 맞은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오는 10월 1일까지 새로 정리의향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재차 거부를 당하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규제를 받고요. 또 2년 안에 이 정리의향서를 승인받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자산과 사업체 일부를 팔아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정리의향서가 반려된 곳이 어딘가요?
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반면에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낸 정리의향서는 통과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이 노스캐롤라이나주하고 미시시피주에서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또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일부 법 조항을 수정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주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네.
이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맥크로리 주지사는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차별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화요일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공무원들을 위한 동등 고용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지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이용 문제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성전환자들이 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아니라 이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출생증명서에 올라있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 법이었는데요.
네.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지사가 철회했나요?
네, 맥크로리 주지사는 화장실 이용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른바 화장실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폭력범이 여장하고 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반대자들은 합법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게 하는 조항이라면서 항의하고 있죠.
네. 또 기업계를 중심 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에 법이 발효된 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이 거센 비판이 나왔고요.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운영 센터를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 도이치은행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일자리 250개를 새로 만들려던 계획을 중단했고요. 그런가 하면 유명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공연 기획을 취소하는 등 역풍이 거센데요. 이 비슷한 종교 자유법이 통과된 미시시피주 역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 여론에 밀려서 맥크로리 주지사가 또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한 자세를 조금 누그러뜨릿한데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동성애 권리 옹호가들은 맥크로리 주지사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완전히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ACLU는 맥크로리 주지사가 체면을 세우려는 조처일 뿐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주니어가 부릅니다. But if you leave me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you see how hard this is for me. Knowing you're leaving, can't we talk things through the way we used to do? Remember how we planned to always understand, trying to find you, trying to find a way to start a life anew. Just about to go. I can't let you make this one last final break. Trying to tell you, trying to tell myself, we still might fin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요. 최근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인권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과정.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대량학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냉전에 따른 양극화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냉전이 끝난 뒤 1990년대 들어 르완다나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설립 의견이 채택됐고요. 2003년 3월 11일 로마 회의 규정에 의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흔히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Court has a mandate to try individuals to hold them accountable.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만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제도화됐는데요. 각 나라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권은 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 비준국들은 자동으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게 돼 있는 자동적 관할권에 따라서 범죄 발생국과 범죄인의 국적이 로마 규정 비준 당사국일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비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규정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당사국이 아닌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도 유엔 안보리 요청에 따라서 회부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부와 서기국, 검찰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임기 9년에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국 최고법원의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법 관련 실무 경험자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부서와는 달리 독립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한 수석 검찰관들이 재판을 위한 수사 부문을 담당하고요. 재판소 자산이나 업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외에 업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임기 5년에 재판소 서기가 이끌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과와 한계.
국제형사재판소의 첫 판결은 2012년 3월 콩고 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루방가는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은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전쟁 범죄 혐의의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 집단 학살죄의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 등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인권 범죄의 피해자인 마키안 다카마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통해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21세기에도 여전한 인권 침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죄를 묻는 데 국제형사재판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ICC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하는 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행위에 대해서 기소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집트와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서명에는 참여했지만 비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자국법과 상충하는 문제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처음 설립 당시에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o me a favor. Do me a favo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라고요. 제가 Sure. What is it? 그래, 뭔데? 라고 묻자 제이슨은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저는 No problem. 그래,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o me a favo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Today's phrase is do, D-O, do me, M-E, me, a favor, F-A-V-O-R, favor. Do me a favor. This common phrase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is extra work or a little annoying for that person.
영어 단어 favor, favor는 호의,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을 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냐는 표현을 쓰는데요.
Can you do me a favor? 혹은 do me a favor입니다.
네, 자주 쓰는 문장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In today's example, Jason asks me if I can do him a favor.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공항에 데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어로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oger, can you do me a favor? Roger, can you do me a favor?
는 Roger,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Esther, w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Esther, w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Esther,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Let's review. If you ask someone to do you a favor, you are asking him or her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is extra work or a little annoying for that person.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daily sentenc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릭 카르멘이 부르는 The Way We Used To Be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방송됩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used to cry. We used to talk about forever you and I. And was all we seemed to need. I still recall sometimes the way we used to be. When did we change? Where has love gone? We can't explain it, but we know there's something.
think you know I tried to hide it, but I just can't let you go. It's not too late for you and me to be in love again the way we used to be. It's not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언급하며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자신의 중요한 외교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기술이 외부로 이전되기도 했다면서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까지 핵 합의를 잘 이행해왔고 그 결과 경제 제재가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들은 이란과의 사업에서 더 이상 제재로 인한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이 제재 여파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핵 합의의 정신은 이란이 기업 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와 기업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미사일 무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기업들은 불안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문제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며 이란의 경제 상황이 곧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이란이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